옴스크라고 시베리아 한 중간에 있는 러시아 최대 정유 공장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가면 2,400km 이상 떨어지는 건데 여기를 드론 부대가 가서 이 정유 시설을 이제 불태웠다는 얘기고요. 페도로우라는 장관인데 이게 젊습니다. 35살이에요. 이 사람이 7월 15일 날 해임됐거든요. 국방부 장관에서. 네. 그래서 뉴욕타임스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자기의 어떤 정치적 라이벌로 보이는 인물이 너무 뜨면 인기가 높아지면 조기 해임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오늘의 주제는 우크라이나의 30대 전투 영웅이 네. 있었는데
제가 살짝 들어보니까 우크라이나판 이순신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아, 야 딱딱 들어온다.
아, 네.
너무 국민 영웅이 되니까.
요즘 우크라이나가 어쨌든 전황에서 조금 더 유리하다는 평가를 되게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런 소문이 들리더군요.
그걸 수행했던 국방장관이 그래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이 갑자기 해임을 시켰다.
그러면서 원균을 대타로 보낸 겁니까?
원균이 대타인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좀 반대 시위가 좀 있다. 그 얘기를 조금 해주실 것 같아요.
예. 이것 때문에 유럽 출장 가기를 간다고 했었구나. 네.
맞습니다.
백종원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백종원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우크라이나의 이순신 이야기예요, 진짜?
네, 김상훈 기자 되게 찰떡같이 비유를 해주셨는데요. 어떻게 보니까 그런 느낌도 좀 드네요. 잠깐 전황부터 보실까요?
네.
우크라이나 전쟁 사실 요즘은 조금 안 들여다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슬라이드 보시면 4년 6개월 정도, 정확히는 4년 5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요. 2022년 2월 24일에 발발을 했는데 3월 당시에 우크라이나의 전황을 한번 보면 그쵸. 왼쪽인데요. 빨간 게 이제 그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
점령한 지역입니다. 특히 북쪽에도 많고 동쪽에도 많은데 이쪽 크림반도는 원래 이제 2014년에 점령했던 곳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이제 북쪽과 동쪽과 남쪽을 되게 침공하는 그런 전황이 드러나 있고요. 지금 4년 5개월, 4년 6개월이 흘러서 지금은 이 파란색이 우크라이나에서 수복한, 예, 회복한 지역입니다. 바다가 아니고요. 이게 네. 파란색으로 표시한 게 아마 국기 때문에 파란색으로 한 것 같은데요. 북쪽은 많이 회복을 한 걸 볼 수가 있고요. 여기가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키이우, 수도 키이우거든요. 초반에만 해도 이렇게 둘러싸여서 러시아 침공의 위기였는데 지금은 북쪽으로 쭉쭉 밀고 올라가서 수복을 해가지고 수도 키우 인근 지역도 다 안전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우리로 치면 부산 같은 제2도시가 하르키우인데
네.
여기도 보면 전쟁 개항, 초기 개항 때는 점령이 됐었는데 이제 그해 말에 수복을 했고 지금은 그 주위도 이렇게 파란색으로 돼 있죠.
네.
다 회복을 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닌 게 이쪽 동쪽에 도네츠크나 돈바스 지역 이쪽은 빨간색이 더 늘었죠. 이때보다 보면. 예. 그래서 러시아가 많이 침공을 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원래 저 지역은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살아서 자기네 땅이라고 옛날부터 우겼다면서요.
예, 예. 우기기도 하고 주민들도 약간 러시아 친 러시아 주민들이 많다고는 합니다.
여기서 우겼다고 표현하는 건 이제 우크라이나 쪽 시각이고.
네.
그렇죠.
요구했다고 네. 하는 건 이제 러시아 쪽 시각이고.
예.
중간쯤 어딘가가 이제
있겠죠.
있겠죠.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여튼 저희는 뭐 객관적으로 봐야 되니까 이 전황 점령지 면적으로 보면 동쪽이 러시아 쪽이 많이 늘어난 걸 볼 수가 있고요. 남쪽을 우크라이나가 여기서는 혼전이었는데 지금 파란색으로 돼 있는 걸 보면 남쪽도 약간 회복은 했는데 그래도 미미하고요. 그럼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전쟁처하고 지금 4년 반 동안 보면 북쪽은 회복을 했지만 동쪽은 러시아가 더 많이 가져갔고 그런 상황이다. 남쪽도 조금만 가져왔고 러시아가 많이 점령을 한 상황이다라고 왜냐하면 더 넓어졌죠 빨간색 부분이 이렇게 그렇네요.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사상자가 4년 반 동안 우크라이나는 사상자로는 63만 명이고요.
진짜 많이
죽었다. 사망자로는 15만 명. 그리고 러시아는 사상자로는 다치고 뭐 죽고 다 포함하면 140만 명. 사망자만 치면 45만 명. 이렇게 보면 한 3배 정도 네라고 보실 수 있는데.
네.
지금 우크라이나 인구가 3,900만 정도 되고 러시아 인구가 1억 4,500만 왔다 갔다 하니까 얼추 인구 규모 정도 내지는 그거보다는 약간 우크라이나가 더 사망자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 4년 반 동안 전황은 북동 쪽은 우크라이나가 회복을 했지만 동쪽은 내줬다. 그리고 사상자는 인구 비율만 봤을 때는 우크라이나가 약간 러시아보다 사망자가 더 많다. 뭐 그 정도로 전황을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이거는 미국 싱크탱크 전쟁연구소의 실시간 전황 지도라서 여러분들도 여기 ISW치고 들어가시면 그날 그날 시간마다 전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자주 들어가서 보는 싱크탱크입니다.
아 그렇군요.
저거는 좀 친우크라이나 쪽 시각은 혹시 아니에요? 저 통계나 저 전황.
저거는 그냥 있는 그대로니까.
아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사이트나 이런 게 구성 그 역사 같은 걸 봤거든요. 그 연구소의 역사 같은.
그러니까 보통 어느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심지어는 결과를 왜곡하기도 하고.
네.
우리도 뭐 6.25 때 북한군 넘어왔을 때 용맹한 우리 국군은 잘 무찌르고 있다고 그랬다가 한강다리 끊어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 어디에서 발표되는 전황이냐에 따라서 그 객관성의 정도는 많이 다를 수 있는데
뭐 그런 혹시 염려
싶어서, 혹시 싶어서
염려는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그 사이트나 구성원들을 보니까 일단은 그냥 뭐 정부기관은 아니고 민간 싱크탱크고요. 독립 싱크탱크라고 자본도 독립돼 있다는 식으로 돼 있긴 합니다. 그리고 워싱턴 DC에 사무실이 있긴 한데 뭐 특별히 키이우를 뭐 응원한다, 저 우크라이나를 응원한다든가 뭐 그런 경향은 보이진 않았는데요. 제가 더 알아보고 특이 사항이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화는 그렇고요. 근데 약간 변화가 있습니다. 이 아이템을 가져온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김상훈 기자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크라이나가 최근 약간 전황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좋아진 원인이 뭐냐? 전략이 좀 바뀌었어요.
드론. 지금
예, 드론으로 옛날에는 그 전선 지금 소개시켜드린 전선에서
네, 백병전이었죠.
필드에서 드론을 좀 활용해서 뭐 T전차를 깨고 뭐 그런 정도의 활용도였는데 요즘은 아예 드론 부대를 대규모로 다 따로 조직해서 아주 내륙에 러시아 안쪽에 아주 내륙에 에너지 시설 같은 걸 타격하는 쪽으로 우크라이나가 전략을 올해 초부터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게 또 먹혔다고 하고요.
2,400km면 엄청나게 네. 멀리까지.
그래서 제일 유명한 게 한 지금 열흘도 안 된 것 같은데 2,400km니까 서울 부산 한 6배 정도 거리인데
네.
거기 떨어져 있는 요 지도 보여드릴까요?
야.
옴스크라고 시베리아 한 중간에 있는 러시아의 정유 공장, 러시아 최대 정유 공장이 있습니다. 옴스크에.
거의 중국이네.
예, 여기 카자흐스탄 위쪽이고.
네.
여기 우크라이나에서 가면 2,400km 이상 떨어지는 건데 여기를 드론 부대가 가서 이 정유 시설을 이제 불태웠다는 얘기고요. 이게 뭐 시각적인 효과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러시아 어떤 정유 시설에 타격이 돼서 왜냐하면 이게 최대 시설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을 거고요.
드론이 저 그렇게까지도 멀리 날아갈 수 있나 봐요.
네, 멀리 날아갈 수 있나 봅니다. 점점 개량을 했어요. 그래서 러시아가 사상 최초로 원래 수출국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석유하고 천연가스. 인도하고 카자흐로부터 요즘 휘발유를 수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시설이 멈췄으니까 그렇군요.
네, 예, 예. 그래서 이런 공격도 했었고 모스크바주 이쪽 모스크바니 뭐 우크라이나 그렇게까지 떨어져 있죠. 한 4,500km 떨어져 있는데 모스크바 인근에 그 우리로 치면 그 쿠팡이나 아마존 같은 물류센터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수도 근처니까 그쪽을 물류센터를 타격해서 드론이 공격하는 일도 요즘 많아가지고 그것도 많이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흑해 쪽에 항구도시 같은데 이제 수상 드론 날아다니는 거 말고 배 드론을 보내가지고 러시아의 어떤 배들을 이렇게 침몰시키는
함선
것들도 나오고 있고요. 하여튼 종합해서 보면 러시아의 어떤 주요 내륙의 깊숙한 곳에 에너지 시설을 타격하는 쪽으로 올해 들어서 우크라이나가 전략을 바꿨고 이게 지금 EU에서도 유럽연합에서도 폰데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전황이 우크라이나에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이거는 뭐 우크라이나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긴 하니까 조금 긍정적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EU에서 드론의 성능을 인정해가지고 우크라이나 드론을 EU하고 연합 생산하는 쪽으로 이번에 계약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전황에 아니면 분위기에 좀 좋은 성향 지금 상황이다. 요것도 있는데요. 트럼프가 원래 우크라이나한테 뭐 직구든지도 많이 하고 물론 무기 지원도 많이 합니다만 그렇게 했었는데 요번에 나토 회의 때 우크라이나 드론을 사오겠다라고 얘기를 처음 했다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우크라이나 드론 기술이 점점 실전하고 이렇게 병행하다 보니까
우크라이나는 전쟁 중에 드론이 남아서 미국에 파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이에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말로 보면 구매를 하겠다라는 거니까요. 남는지까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남으니까 팔겠죠. 네. 모자라면 어떻게 팔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팔겠다.
미국이 산다고 드론을?
미국이 산다.
드론 공급 체계가 굉장히 잘 돼 있대요.
네. 아, 우크라이나가? 우크라이나 네. 특산품이 드론이 되고 있구나. 이제.
맞습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면 중동에서 이란이 막 미사일을 쏠 때 그 밑에 있는 사우디, 뭐 쿠웨이트, UAE 이런 곳들에서 굉장히 비싼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요격하고 그랬잖아요. 그때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우리 드론 가서 가져다가 쓰면 훨씬 싸게 먹을 수 있는데 왜 그 엄청나게 비싼 걸 그 드론 맞추는 데 쓰고 있냐.
아, 그 정도로 드론은 드론으로 막아라?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그 드론 공급 체계가 굉장히 잘 짜여져 있다라고는 들었습니다.
예. 실전하고 병행해서 그런 것 같고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바뀌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이제 고무돼가지고 그 전략이 지금 먹히고 있다라는 걸 타국에서도 얘기할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장거리 타격 사령부라는 새로운 사령부도 만들어서 러시아의 그 내륙에 있는 지금 성공한 몇몇 공격을 더 대량으로 하겠다라고 발표도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도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이게 장거리 타격이라고 하는 거는
네.
원래 우리 국토였지만 러시아한테 뺏긴 땅이 있는데 그걸 수복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네.
그건 그대로 두되 이제는 러시아군이 이제 물러나게 네. 전쟁 끝내려고 하는 마음가짐으로 저런 어떤 작전을 편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해석은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처음에 개전 초기에는
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내륙을 공격을 안 했죠. 왜냐하면
그랬죠.
혹시 러시아가 핵을 쏠까 봐.
그렇죠.
네, 그런 분위기가 한 1, 2년은 갔었고
네.
공격을 하더라도 반격을 하더라도 전선에서 반격을 했었죠.
그때만 하더라도 드론 기술이 이렇게까지 좋지는 않았으니까.
네, 물론 드론 기술적인 그런 것도 있었을 거고요. 순환 거리 같은 게. 근데 지금은 러시아가 핵까지는 뭐 이거는 그냥 제 해석인데
네.
못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 건지 내륙의 에너지 시설을 공격해서
네.
지금 좀 이따 소개시켜드리겠지만 그 해임됐다는 국방장관이
네.
러시아의 경제를 타격하겠다. 전쟁 수행 능력을 떨어뜨리겠다라고 하는 거니까요. 여러 가지 해석, 상훈 기자 해석처럼 할 수도 있고 전쟁을 끝내겠다라는 전략일 수도 있고 전쟁 수행 능력을 떨어뜨려서 빨리 좀 더 유리한 전황을 가져가겠다라는 그런 다목적 포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설명드리려는 거는 이제 화제의 인물이 하나 있다는 거고요.
저분이 말씀처럼 그렇게 조금 전황을 바꿀 만한 전략을 펴고 성공을 시켰는데 왜 갑자기 해임인 네. 건가요?
네, 그러게요.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이제 아이템 가져온 건데 저 지금 화면에 나온 사람이 젤렌스키 옆에 있는 뭐 측근이라면 측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권 초기부터 같이 장관을 했으니까 여러 네. 장관을 했기 때문에 페도로우라는 장관인데 국방부의 디지털 군 개혁을 완전히 확실히 한 단계 끌어올렸다라는 평가를 받고 되게 젊습니다. 35살이에요.
35이요?
네, 35. 이야. 젊고요. 네, 지금 이 사람이 7월 15일 날 해임됐거든요. 국방부 장관에서.
네.
그러니까 바로 다음 날부터 시민들이 뭐 특별히 누가 이렇게 선동한 것도 아닌데 전국 16개 우크라이나 도시에서 국방부 장관 페도로우의 해임을 철회하라라고 지금 시위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이 사람은 그럼 대략 무슨 사람이냐. 일단 웅크라 남부 출생인데 그냥 IT 마케팅 전문가고 군인 아닙니다.
아 군인이 아니네요. 네,
군인 전혀 아니고요.
머리는 군인 머리인데요.
머리만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저거는 네, 머리 뭔가 이미지 관리 전에서 한 게 아닐까요?
네, 의상도 약간 어둡게 입는 게 네. 이미지 관리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강하게 보여야 되니까요. 국방부 장관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군복만 입고 다니는 것처럼.
네. 지금 2019년에 젤렌스키가 대선에 나왔을 때 소셜 미디어 총괄이었습니다. 군인하고는 거의 거리가 먼 사람이고요.
정훈 장교였다. 네. 소셜 미디어,
네. SNS 담당 뭐 이런 거라고 할 수 있었고 집권 후에는 이제 디지털 부 같은데 장관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가 아무래도 이제 완전히 고소득 국가는 아니었으니까 그 뭐 여러 가지 국민 등록이나 뭐 우리나라로 치면 행정 전산망 같은 게 디지털화가 안 됐었나 봐요. 그런 것들을 박차를 가하는 그런 디지털 부 장관을 했고요. 올해 1월 초부터 국방부 장관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습니다. 국방부 장관을 직접적으로 한 거는 한 6개월 반 뭐밖에 안 됐고요. 저 이런 사람이다. 근데 이 사람이 뭘 했냐? 뭐 그냥 드론 영웅이라고 할 수 있듯이 김상훈 기자가 뭐 이순신 얘기를 하는데 우크라이나의 어떤 드론전을 더 체계화하고 국산화하고 또 뭐 필요하면 사오고 뭐 이런 것들 국산화만 고집한 건 아니고요. 그런 독일의 비밀 공장 만들어서 독일 뭐 스타트업 드론 사오기도 하고 또 어떤 거는 국산화해서 자기가 만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드론 부대에 아주 꽂힌 사람이고요. 드론뿐만 아니라 아까 수상 드론 얘기도 했는데 지상 로봇도 활용해야 된다 이 사람이. 그래도 이게 25,000불짜리 지상 로봇이라고 그래요. 한 4-5천만 원 하는 것 같은데요 한 대. 요거를 실전에 투입해서 성과를 거뒀다라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되게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많이 주도한 어떤 개혁적인 국방 장관이었다. 그리고 그냥 이런 보이는 무기뿐만 아니라 좀 군의 어떤 개혁 같은 걸 주도를 했거든요. 군 조달 계약이 이렇게 막 수기로 쓰고 막 그랬나 봐요 우크라이나는. 그거를 다 우리나라 나라장터 하듯이 이렇게 약간 전산화하는 그런 것도 했고요. 또 그 군인들이 월급 받을 때 네. 그냥 정액으로 받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추진했던 게 전투 강도가 높은 최전방은 1일 차등 보너스를 주는 쪽으로 전투 기반 급여 모델이라고 해서 급여 체계를 고치는 거를 추진을 했습니다.
위험 수당 같은 거.
예, 위험 수당 같은 개념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대신 1일 단위로 다 계산해서 준다. 뭐 이런 거고요. 또 보병 돌격 부대 중에는 외국인도 쓰자. 더 열심히. 외국인 이용군을 더 많이 쓰자라는 그런 약간 유연한 그런 제도도 지금 했던 그런 장관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존에 국방부 장관은 직접 작전하진 않잖아요. 우리로 치면 합참 의장 같은 군 어떤 실질 수뇌부는 있을 텐데 그 사람이 시르스키 육군 총사령관입니다. 이 사람하고 이 지금 말하는 드론 용웅하고 싸웠던 거죠. 의견 차이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아까 뭐 국제 의용군을 많이 쓰자 그런 것도 되게 반대를 했고요. 우리 우크라이나인이 더 사명감을 갖고 하는데 왜 국제 의용군을 쓰냐 뭐 이런 것들로도 부딪힌 걸로 알고 있고 드론 같은 것도 처음엔 되게 부정적이었다는 거예요. 실전 합참의장 격인 이 총사령관은. 근데 이 사람이 페드로 장관이 우겨가지고 작전을 내륙으로 파고든 작전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좀 성공을 한 셈이 되고요. 그래서 러시아 경제를 타격하겠다라는 그 정책을 펴고 실제 작전은 뭐 군인들이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군 수뇌부하고 충돌이 많았고 그래서 젤렌스키가 둘이를 이렇게 본인 말로는 잘 조정해 보려고 하다가 너무 반목이 커서 7월 15일 날 국방장관을 잘랐다라는 게 젤렌스키의 설명이에요.
근데 이게 좀 이상한 게 어쨌든 네. 물론 저 육군 총사령관이라고 하는 분은 실제로 전쟁을 수행하는 사람이니까 자르긴 쉽지 않긴 했을 테지만 어쨌든 겉으로 보면 성과를 낸 사람은 국방장관인데 성과를 낸 사람을 자르는 게 앞뒤가 좀 안 맞지 않나요?
네, 뭐 그런 생각 하실 수 있고 인기도 뭐 이 사람이 압도적으로 높으니까요 시민들한테 그래서 반발이 많았던 거고 지금 이게 보면은 7월 16일부터 지금 어제 방송 전 직전까지도 계속 시위가 현지에서 있다고 하고 동영상 같은 것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주가 되고 있고요. 여기는 수도 키이우의 시위장을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이렇게 시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누구 장관 잘렸다고 시민들이 모여서 시위한다는 게 어색하잖아요. 근데 그럴 정도로 대중적 지지가 높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현지 외신만 볼 수는 없어서 제가 우리나라에 혹시 제가 말이 통하는 우크라이나 사람 있나 해서 외대 우크라이나 학과에 알리나 시마스카 교수하고 연락이 닿아서 물어봤더니 진짜로 그렇다. 외신 말대로 20-30대 우크라이나 젊은 층들은 우크라이나 군대는 변해야 된다. 전선에서 후퇴 뭐 전진만 하는 그런 식의 전략은 이제 안 된다라는 의미에서 20-30대들이 이 페드로 국방장관을 되게 지지한대요. 그래서 해임 반대 시위가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게 맞다. 그 기사가 맞다라고 얘기를 해줬고요. 특히 페드로 전 장관이 어떤 드론 전략 그리고 디지털 혁신, 군 개혁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있다고 합니다. 군 조달 같은 게 흔히 말하는 우리도 뭐 방산비리 뭐 그래서 많잖아요.
네.
우크라이나도 전쟁 중인데도 그 방산비리가 꽤 있나 봅니다. 그런 것들을 조달계 아까 말씀 비유하듯이 나라 조달 같이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디지털 플랫폼으로 만들어서 조달을 개혁했거든요. 그래서 투명화되는 면이 있었대요. 그래서 부패가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대중들이 그런 것도 되게 높이 산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요약하면 뭐 좀 재밌게 비유하면 이순신 같은 우크라이나의 드론 전쟁의 양상이 바뀌었고 러시아 에너지 시설 깊숙이를 타격하는 전략을 성공시킨 국방장관이 우리를 치면 합참의장하고 싸운다는 이유로 대통령이 잘라냈다라는 게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시위가 일어날 정도로 반대가 많다라는 상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알려진 건 그냥 둘이 충돌을 해서 둘 중에 하나를 골랐다는 겁니까?
그냥? 네. 일단 설명은 젤렌스키 설명은 그렇고요.
왜 둘 중에 하나 중에도 국방장관을 날렸는지에 대한 뭐 설명이나 이런 건 없어요?
자세하게는 없고요. 추정은 당연히 있습니다. 뭐 아까 상훈 기자 잘 얘기했다시피
질투한 거죠.
시르스키 육군 총사령관은 진짜 야전에서 그 옛날에 개전 초기에 키이우 방어를 맡았던 수도방위 사령부장 사령관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때 큰 공을 세워서 이제 육군 총사령관까지 된 건데, 그래서 지금은 어떤 현황이 중요하니까 국방장관을 날리고 참모총장을 놔둔 것 같은데, 그 다음 소식을 전해드리면 어제 이 사람을 국방장관을 해임해서 이렇게 전 국민적인 시위가 일어나니까 육군 총사령관도 해임됐습니다. 이 사람도 이 사태를 불러일으킨 원인이니까 상훈 기자 말대로 어떻게 보면 또 원인을 일으킨 거잖아요. 국방장관하고 어쨌든 명령 체계상으로는 국방장관이 더 위인데 총사령관이 원래는 합참의장 정도 격이니까 지휘를 따라야 되는데 반목한 거니까 이 사람도 이제 해임이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약간 더 젊고 페드로 전 장관 지금은 해임됐지만 지금은 이제 민간이 됐지만 그 사람하고 좀 가까운 40대의 드라파티 총사령관이라는 사람을 그냥 육군 총사령관으로 지명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만 보면 둘이 반목해서 국방장관을 제거했더니 전국민적인 항의 시위가 일어나니까 그 국방장관 다퉜던 육군 총사령관도 교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좀 약간 개혁 성향의 40대 군인이라고 하니까 지금 페더로 전 장관이 좀 세웠던 지금 적어도 복귀시킬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젤렌스키는. 그대로 복귀시킬 생각은 뭐 영이 안 서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복귀시킬 생각은 없으니까 개혁적인 친 페더로 장관적인 사령관을 총사령관으로 승진시켜서 이 사람이 어떤 드론전의 어떤 노하우나 어떤 그 미대칭 전력의 운영 같은 것을 맡도록 그렇게 정리를 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있네요. 네. 이게 뭐 예를 들면 전쟁이 끝난 것도 아니고 흔히 토사구팽이라고 전쟁 끝난 다음에 뭐 네. 혁혁한 공을 세웠던 사람이 내 자리를 침범할 수 있으니 자르는 건 이해할 수 있는데 전쟁 중에는 장수를 안 바꾼다고 뭐 그런 말도 있는데 국방장관도 자르고 총사령관도 해임시키고.
네. 그래서 뭐 당연히 해석의 여지가 분분하고 그 아까 그 알리나 시잔스카 교수한테도 제가 물어봤었는데 네. 외신 중에는 이게 단순한 어떤 그 인사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그 페드로 전 장관이 흔히 말하는 아까 이순신 예를 들으셨는데 너무 인기가 높아지니까 혹시 젤렌스키 입장에서 정치적 라이벌로 생각해서 좀 조기 경질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추측이 뉴욕타임스나 로이터 같은 데 나오거든요.
그래도 전쟁 중인데.
예. 근데 확인은 안 되죠. 그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는
확인할 수는 없죠.
근데 다만 원래는 뒤쪽에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여기 뉴욕타임스는 보면 2년 전에 그 국방장관 말고 옆에 있는 그 합참의장 같은 육군 총사령관이 또 인기가 되게 있었어요. 그때 총사령관 이름은 잘루준인데 키 크고 퉁퉁한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또 조기에 해임됐었던 교체됐던 적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딱 그때 지금 페드로 국방장관처럼 약간 개혁적이고 인기가 높았어요. 두 번째 반복 아니냐. 그래서 뉴욕타임스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자기의 어떤 정치적 라이벌로 보이는 인물이 너무 뜨면 인기가 높아지면 조기 해임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뉴욕타임스는 일단 약간 추정을 섞어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그 자리에 누가 있든지 어쨌든 전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잘 끌어갈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했나 보네요. 네.
뭐 자기 입장에서는 누구를 써도 지금 기조대로 밀고 가면 좀 나아질 거다라고 뭐 자신감이 있는 모양이죠. 그리고 미국 CBS도 페드로 전 국방부 장관의 어떤 인기 그리고 젊음 아무래도 뭐 30대니까요. 젊음 그리고 대중적 인기 이런 것들이 젤렌스키 대통령 입장에서 좀 경쟁자로 본 게 아니냐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 의심이라서 확실한 건 아니고요.
그렇죠. 네.
지금 하도 항의 시위가 전국적으로 일어나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이 성명을 내고 어떤 드론전을 중시하고 비대칭 전력을 키우고 이런 것들은 계속하겠다. 내가 이 국방장관 잘라서 뭔가 딴 생각을 하는 게 아니다. 옛날로 돌아가서 보병 중심의 그런 약간 전선 중심의 그런 옛날 기존 방식만 선호하는 그런 걸 하겠다는 거 아니다라는 거를 성명을 냈어요. 그래서 페드로 전 국방부 장관의 어떤 그런 아이디어나 컨셉은 가져가겠다라는 식으로 성명을 젤렌스키 대통령이 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남 민심을 좀 의식한 게 아니냐. 왜냐하면 이렇게 국방장관 하나 교체했다고 이렇게 전국적으로 시위가 난다는 게 그것도 전쟁 그렇죠, 중에.
전쟁 중에.
사람들 마음도 그렇게 여유있지도 않은데 그만큼 인기가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래서 좀 젤렌스키 대통령도 완전히 아 내가 좀 잘못 짚었나라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소개시켜드렸지만 뭐 대중적인 인기야
네.
뭐 있을 수 있지만 시만스카 교수한테도 얘기를 들어봤는데 결국 우크라이나가 큰 인구가 4배고 뭐 영토는 뭐 몇십 배인 그 러시아를 맞서 싸우는 방식이 그렇게 무식하게 전선에서 대치해서 싸우는 것만이 답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어떤 우크라이나 일반적인 국민들의 어떤 생각이 좀 있는 거 아니냐라고 보고 있고요. 러시아의 에너지 경제의 타격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러시아만큼 석유나 천연가스가 풍부한 나라가 없고 수출국인데 자원 수출국인데 어쨌든 휘발유를 인도하고 카자흐스탄으로부터 수입을 하고 경유는 수출 금지를 내렸어요. 푸틴이.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연료수급을 겨우 맞추고 있다고 하거든요.
러시아가 굉장히 조금 뼈아프긴 했던 것 같은 게 최근에 그런 뉴스를 본 것 같은데 네. 푸틴이 너무 화가 나서 대대적으로 러시아란다. 우크라이나에 공습을 했다라는 기사를 네, 본 맞습니다. 적이 있는데
네. 러시아는 드론은 덜 발달돼 있어서 탄도미사일로 미사일 기술이 발달돼 있으니까 탄도미사일로 수도 키이우 같은 데를 탄도미사일 공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상자도 많이 났고요. 다만 이제 우크라이나는 그런 보복이 있더라도 옛날처럼 전선에서만 방어를 하면은 지지부진한 데다가 그렇죠. 러시아의 경제를 망가뜨려야 러시아에
계속 들어오지 않을 테니까
전쟁의 수행을 능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라고 전략의 기조를 전환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지점이 좀 특이하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소개시켜드리려고 전환과 더불어서 들고 오게 됐습니다.
참. 정치는 전쟁 중에도 참 그런 것 같네요. 네. 실제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근데 전쟁 중에 특이하지 않습니까? 그 전쟁 중에 어떤 장관이 잘렸다고 해서 막 시민들이 전국적으로 항의 시위를 한다는.
사실 게. 저는 뭐 그 역사책에서나 보듯이 선조와 이순신의 관계. 네. 저는 딱 보고 처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 선조고 이순신이구나. 물론 딱 들어맞진 않지만 네. 너무 인기가 많으니까 질투를 한 거고 그래서 불러들이고 그리고 어쨌든 임진왜란 때는 그것 때문에 살짝 전황이 바뀌었다가 나중에 다시 가는 바람에 뭐 우리가 어쨌든 막아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우크라이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네.
우크라이나도 보면은 뭐 아까 지도 약간 크게 보면 하여튼 북쪽은 이렇게 쭉 올라가지만 동쪽은 많이 밀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내륙에 에너지 시설을 타격해서 이런 전쟁 수용 능력 자체를 떨어뜨리자라는 전략인데 지금까지로는 좀 먹혔어요. 왜냐하면 EU에서도 높이 평가하고 있고 미국도 드론 기술 좋다고 할 정도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올해 전황을 좀 끝까지 보시면 우크라이나가 과연 러시아 이 큰 규모를 맞서서 요 전략이 통할지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올해 정도 말이면 한 해 정도 이렇게 종합해 보면 우크라이나의 그 전략이 진짜로 지금으로서 보면 맞아 보이긴 하는데 종합적으로 볼 때 큰 득이 되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말쯤
참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네. 야 진실이 뭘까? 궁금합니다.
저는 질투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2년 전 사례가 있기 때문에 조금 의심의 시각은 더 높은 건 사실이에요. 그때는 국방장관이 아니고 육군 총사령관인데
네.
자기보다 인기가 높아지니까 젤렌스키가 조기 해임시켜서 그 해외 대사관을 보냈거든요.
참
총사령관을 갑자기 해외 대사 보낸다는 것도 좀 그렇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2년 전 사례가 있으니까 뉴욕타임스가 괜히 그렇게 쓰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2년 전에도 젤렌스키가 그래서 그랬다고 썼어요.
좀, 예, 인기가 높은 잘루준이라는 육군 총사령관을 조기 해임해서 영국 대사였네요. 하여튼 대사로 보낸 사례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도 페도로의 어떤 인기, 대중적 인기를 좀 의식해서 조금 조기에
그런 거 아니겠느냐?
예.
전시라서 어쩔 수 없이 계속 대통령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19년에 당선이 된 젤렌스키 대통령 원래로 하면 2024년 3월에 대선을 해야 됩니다.
못했으니까.
근데 예, 뭐 그 개전 2년 차였, 3년 차였으니까 대선을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선이 안 이루어지고 있고요. 우크라이나는 5년 단임 저 5년 임기고요, 대통령이.
단임제인가요?
아, 연임을 한 번 할 수 있도록.
한 번 할 수 있어요?
예, 헌법상 한 번 할 수 있는데. 그것도 뭐 선거를 해야 한 번을 하죠, 원래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선거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 대중적인 인기가 있는 누군가가 있으면 뭐 1년 후에 선거를 갑자기 한다? 그러면 대중적인 인기가 큰 어떤 육군 장성이 있으면 젤렌스키 입장에서 뭐 그렇게 좋은 일은 없겠죠.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연임해서 본인이 이기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판단을 해서 미리 정적을 제거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2인자를 좀 용인하지 않는 뭐 그런 거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 제 생각뿐만 아니라 좀 큰 외신들도 뉴욕타임즈나 로이터나 이런 데도 2년 전 사례를 들면서 정치적인 다툼 아니냐라고 의심하고
그런 있습니다. 게 아니라면 이제 설명하기 좀 어려운 현상이기는
그렇습니다.
하고
그렇습니다. 일단 너무 짧고요. 올해 초에 물론 디지털부를 올해 맡겼었지만 국방부 맡긴 거는 한 6개월 반밖에 안 됐는데 너무 짧고
그리고 심지어는 성과가 좋은데
성과가 괜찮고 좋고
이제 개연성 있는 설명이긴 한데 그 설명을 뒷받침할 증거는 하나도 없잖아요.
증거는 없습니다. 유력 매체 기사는 아니었는데 그 이 페도로 전 국방장관 IT 마케터 출신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미국의 유수의 그 빅테크 기업들하고 가깝습니다. 그래서 팔란티어 그 회장인가요? 그 머리 뽀글뽀글하신
네네네, 그분. 예,
성함이 갑자기 생각나는데 그 팔란티어 회장하고도 자주 만나고 그래서 그 일부 그 매체 좀 우크라이나 현재 매체에서는 혹시 페도로 전 장관이 뭐 그런 미국 업체하고 약간 유착이 있는 거 아니냐는 의심을 하긴 하는데 그거 역시도 뭐 증거는 없고요. 예, 뭐 그런 게 포착될 수도 있죠. 그거는 모르는 거죠.
아무튼 신기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네.
참.
누가 이겼으면 좋겠어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그냥 전쟁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재밌게 잘 들었어요. 네. 백종 기자님.
예, 네, 고맙습니다.
이것까지는 사실은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거 뭐냐면요. 여의도에 있는 그 거래소 같은 곳에서 기업 IR 행사
그래.
소규모로 대규모로 많이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거 이제 할 때 우리한테 얘기하고 인터뷰도 좀 하고 그 투자자들이 다 그 거래소 갈 수 없잖아요. 자기들끼리만 속닥속닥하고 끝내버려 왜.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하셔야 된다. 지금은 하시면 좋아요. 해주세요. 라고 하지만 이제 만약에 우리한테 허락 안 받고 막 IR 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그 회사 손볼 회사 명단 적어놓고
그렇습니다.
그 회사에 무슨 약간이라도 악재가 있으면 저희가 막 동네방네 소문 내고 그래서 막 주가 반토막 내고 그럴 겁니다.
우리 분명히 시작했다.
네.